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사셨나요?
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네, 하나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 예수님을 꼭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아쌤이 요한일서 3장 1절을 읽어주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혹시 전에 배운 요한복음 말씀들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떠올라요.
네. 쌤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쌤들뿐만 아니라 쌤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요한복음 16장 2절을, 지아쌤이 요한복음 16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레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에서 너희를 추레한다는 표현은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뜻인가요?
네, 그건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을 유대교에서 내쫓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하나쌤이 요한일서 3장 2절을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쌤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을, 하나쌤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모습 그대로 또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지아쌤이 요한일서 3장 3절을 읽어주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을 보겠다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요한일서 3장 4절과 5절을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네,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하쌤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읽어주실까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며 불법을 행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요한일서 3장 6절을, 지아쌤이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을 읽어주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며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하쌤이 요한일서 3장 9절을, 하나쌤이 요한일서 3장 10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자라고 말씀할까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쌤이 요한일서 1장 8절을, 지하쌤이 요한일서 1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요한일서 1장과 3장 말씀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과 3장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삶을 보면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할 때도 있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또 죄를 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건가요?
네. 제 삶의 모습도 지하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논리적인 사도 바울과 다르게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와 죄에 대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쌤이 요한일서 3장 11절을, 지하쌤이 요한일서 3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신자들은 처음부터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우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또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때문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네, 그럼 하나쌤이 요한복음 3장 19절을, 지하쌤이 요한복음 3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그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가인이 아우를 죽인 것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곧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우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쌤이 요한일서 3장 13절을, 지하쌤이 요한복음 17장 14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네,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신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신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하쌤이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하나쌤이 요한일서 3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져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그 속에 영생이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누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할까요?
동생을 살인한 가인과 또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사망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지하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쌤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많은 신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의 신앙이 요한일서 3장 16절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알고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답게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은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을 읽어주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체험되진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지하쌤이 요한일서 3장 17절을, 하나쌤이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어렵다고 말씀하나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손해와 가난의 짐을 감수하고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나누는 행함을 통해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쌤이 요한일서 3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지하쌤이 요한일서 3장 20절을, 하나쌤이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신자들이 혹시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항상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요한일서 3장 23절을, 지하쌤이 요한일서 3장 24절을 읽어주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지고 그 복을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알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아주 잘 답해 주셨습니다. 진리에 속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 안에서 사는 저희는 모두 형제인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형제라고 느끼지 않고 남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는 형제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쌤은요?
네, 저는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이웃이라든가 형제라든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진짜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6장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북조선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문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에서는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잘못을 했다거나 실수를 한 것도 없는데 단순히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공격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이라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듯이 계절의 변화가 당연한 순리이듯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내부적인 공격이건 외부적인 공격이건 믿음을 떨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려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당연한 이치라고 여기며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혹시 예를 들어서 생명력이 강한 꽃이 있으면 아름다운 향기도 나고 나비나 벌들도 모여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는 꽃을 해롭게 하는 여러 해충이나 악한 것들도 존재하는 게 당연하듯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비슷한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명이 충만해지면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생명을 나눠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 생명을 시기하고 없애려는 공격도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모습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겐 생명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따라서 그 선한 능력을 받기 원하는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시기해서 없애려는 세력들도 언제나 예수님 주변을 맴돌며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악한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에게 어떤 공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잘 파악해야겠네요. 내게 주로 임하는 공격이 무엇인지 알면 싸움을 피할 수 없어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악한 세력의 공통적인 공격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울감이나 무력감, 허무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자라온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분노의 감정으로 공격을 받고, 누군가는 허무함으로, 누군가는 불안감으로, 누군가는 음란과 같은 악한 생각들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를 꾸준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악한 공격들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믿어도 나는 변화가 없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또다시 허무해지는구나. 믿으면 뭐래? 더 힘들어지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믿음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도록 공격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진다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우며 이기고 지고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유명한 신앙인인데도 자기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평생을 꾸준하게 싸워왔던 것 같습니다. 현대시대에서 영성이 뛰어나기로 손에 꼽히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우울이나 허무와 음란 등의 감정이 평생토록 계속됐다라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역시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아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내면에서 부정적인 여러 감정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이유가 있든 없든 신앙에 회의가 들고 우울함이 오고 무력감이 오고 허무함이 든다면 이것을 악한 마귀가 행하는 공격이라고 인지하고 그런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이 들겠지만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등의 작은 노력이라도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결국은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승리가 보상된 싸움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여러 감정들을 대적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승리가 보상된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에 해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을 죽이듯이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발꿈치가 상할 정도의 고난이나 아픔, 슬픔은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었으나 결국 뱀이 죽게 되는 이 구조는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구조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공격이 있고 그로 인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서로 연합을 해서 다니엘을 쫓아내고자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깨끗하게 생활을 했는지 다니엘을 공격하는 자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와, 다니엘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정도 고급 관리가 된 웬만한 사람이라면 몇 가지 약점으로 여겨질 부분을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네요. 그래서 다니엘 5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다니엘을 거수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와, 정말로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니엘의 허물과 실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정말 다니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니엘이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간을 고급 관리로 살아오면서 그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작든지 크든지 일에 대해서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실수도 했을 것이고 잘못도 했을 것이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실수와 잘못을 행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한 것은 다니엘이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잘못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여일서 2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용용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용용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읽은 말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셔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정황상 다니엘은 자신을 쫓아내려는 세력들이 자기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캐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 정도의 위치에 오르면 그런 부분을 모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런 부분이 그들에게 알려지면 문제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다.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그 일이 알려지면 나는 고급 관리를 더 이상 못할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셨던 거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존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런 수치를 면하게 되는 은혜는 다니엘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존중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수치가 가리워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과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내가 당할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담당하신 거군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하게 선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를 의지해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방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공격할 때 율법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해서 다니엘이 그 법을 어기도록 만든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정치적이고 법적으로 건드려서 다니엘을 쫓아내려는 계략을 짠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적자들의 공격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자유로워야 할 신앙적인 부분을 나라에서, 정부에서 제한하고 공격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문화적인 부분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빼앗아가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빼앗아가고 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빼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북조선 상황은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이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핍박을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의 상황을 예로 들면 대표적으로 동성애와 같은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좋아하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남조선에서는 동성애를 신앙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면서 그 판단을 사회의 문화적인 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신이 밝혀지면 교양이 없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취급받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현상을 조금 가격한 표현으로 말하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문화가 뺏어가고 정치가 뺏어가고 세상적인 법이 뺏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이런 기독교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공격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시대의 흐름이 기독교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사상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사상 중에 한 가지는 해체주의라고 불리는 사상입니다.
해체주의요?
네. 말 그대로 무언가를 해체하고 다시 재정립하는 철학사상을 말하는데 이런 해체주의가 현대사회 여기저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해체주의는 전통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기존의 질서들이나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의심하고 해체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걸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꼭 그래야 하냐?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파헤치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체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해체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 남자가 남자로 태어났다고 다 남자인가? 내가 여자로 느끼면 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라거나 결혼을 왜 꼭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해야 하는가?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존의 도덕을 왜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당연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근간을 해체하고 이상한 질서를 제시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되네요. 사회와 세상의 근간이 되고 해체되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 해체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도 해체주의 영향이 들어오면 성경 해석 자체가 이상하게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꼭 어떤 해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만 받아들이면서 그게 맞다고 여기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온갖 이단 사상까지 다 옳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체주의적 사상이 다른 사상들과 결합되면 더 강력한 해체가 나타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해체주의와 진화론이 연결되면 기존에 마땅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창조 사건을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적 사건은 교훈을 주기 위한 허구의 내용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해체주의가 다 악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체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건드리고 해체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기 감정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히 여기는 것이 해체주의의 큰 특징인데 이 부분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느낌을 절대시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지켜서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면 무언가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모습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나의 감정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감정이나 느낌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생각과 느낌이 가장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의 결국은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만족일 뿐입니다. 그 후에는 허무와 후회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배워주신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내용이 이 점을 잘 알려줍니다. 탕자는 자기 뜻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후회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 뜻과 내 감정을 채우는 것이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도록 계속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더욱 말씀을 붙들며 더욱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에 힘쓰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수치를 감추어 주셨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세상의 흐름에 물들지 않아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재로 말씀을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감정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너무 많기에 세상에 수많은 오해와 갈등들이 난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북조선에서는 겪지 않았던 번뇌라는 감정을 남조선에 와서 느꼈는데요. 결국 답은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북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바른 정치고 정말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잘못된 부분을 저는 한국에 와서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은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욱 붙잡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오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조선에서 받았던 교육들과 다양한 것들이 생각났는데요. 혹시 목사님은 남조선에서도 우리한테 이로운 동물, 이로운 곤충, 해충 이런 것들도 어릴 때 배워주나요?
네, 배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북조선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또 가르치거든요. 또 제가 또 곤충을 좋아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해충과 또 이로운 곤충이 뭔지를 알려주는 아동 만화도 있습니다. 제목이 잘 생각나진 않지만 그 노래 중 하나가 들으면 모든 인민들이 다 알 만한 노래인데요. 살짝 불러주면 뭐 봄바람 오늘을 반기고 이게 이어져가지고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지켜가자 행복의 동산 약간 이 노래가 있거든요. 엄청 유명해서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왜 아동만화 노래를 왜 불렀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동만화에 보시면 주제가 48점 무당벌레가 주제예요. 워낙 무당벌레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토마토의 그 해충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도 있고 그 잎사귀나 토마토 자체를 먹으려고 하는 무당벌레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점 사이 개수가 차이가 나는데 주인공을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점이 하나가 없는 그 나쁜 해로운 무당벌레가 점을 더 찍어가지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친구가 그 무당벌레를 의지해서 토마토 농사를 망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의 감정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듣기 좋게끔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로 포장하면서 다가오진 않는지, 과연 우리가 그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삶 속에서 실천하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지
하나님께 영광.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